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보는 이 5장 말씀부터 예루살렘 교회 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앞에까지 나왔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훌륭한 교회, 은혜가 가득한 교회였죠. 사건들이 전개된 방식을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건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좋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 충만과 방언 사건이, 그 다음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사건이,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다가 나오는 그 재판받는 사건이 있었고, 각각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베드로의 설교들이 있어서 어떤 때는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 혹은 성도들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귀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고난이어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죠. 도대체 어떤 종류의 문제들이 생겼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갖게 된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 내용들이 이제 5장부터 해서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보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 이름이 나오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인 거죠. 이 사람이 주동자인 거예요.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부인이 있는데 부인도 같이 일을 꾸미고 이렇게 진행하긴 했지만 남편이 주동이 되어서 자기 아내랑 같이 이렇게 일을 꾸며서 일을 전개합니다.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유를 파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신앙 좋았던 분들이 다 해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재산을 내어놓곤 했었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마 다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가정이죠. 부부가 다 교회를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부가 여하튼 이리 되었든 저리 되었든 합의해서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했으니까 참 귀한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교회를 이렇게 이사를 하거나 옮기거나 교회가 이제 좀 돈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에 가끔 교회도 헌금하라 이렇게 말 못하고 차입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차입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알겠다 그러고 나서는 부인에게 물어봐요. 남편이 차입을 해준다고 하는데, 교회에다 돈 꿔준다고 하는데, 그래 너는 마음이 어떠냐, 그대는 마음이 어떤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없던 걸로 하자. 부인이 이렇게 찜찜한 거죠. 찜찜하면서까지 돈 빌려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딴 데서 빌리면 되는 걸.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두 사람이 지금 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2절에 보면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그 아내도 알더라. 감춘 사람은 누구냐면 아나니아입니다. 남편이 감추고 부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지나고 나서 보면 좀 후회스럽습니다. 부인이 이때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보 이렇게 감추느니 조금만 헌금하고 맙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남편이 감추고 부인은 알면서도 그냥 그걸 덮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두었다.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 사건이 전개되는 그런 문제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용히 잘 넘어갔으면 좋은데 이게 그 다음에 상황이 참 좋지 못하게 전개가 되죠.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곧장 이렇게 질책을 하는데 결국 죄 지은 것이 드러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일러바쳤는지,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3절에는 베드로가 좀 이야기하는 내용만 곧장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 내용만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다른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목회자였으면 한 번쯤은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정말 다냐? 너 숨긴 거 내가 알아.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저런 과정은 생략이 되고 곧장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대한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베드로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탄이 가득할 정도의 모습인가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집 팔아서 전체 헌금한다고 해놓고 나서 집을 판 금액이 5억인데 그중에 3억을 헌금했다. 그럼 목사님이 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는 이게 이렇게까지 할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무게와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의 무게가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 그 정도는 조금 양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좀 죄라 하더라도 좀 이게 죽임당할 만큼의 죄는 아니고 좀 약한 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하튼 이게 들통이 난 겁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 같으면 사람에게 들통나서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면 끝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물론 겉으로 보면 베드로와 성도들 앞에 내놓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셨고 하나님 앞에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게 참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명을 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가 팔기 전에 그거 네 땅이 아니더냐. 안 팔아도 된다 이거예요. 헌금 안 해도 됩니다. 또 판 다음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판 다음에 아 저는 절반은 내가 써야 되겠습니다. 절반 챙기고 절반은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절반 갖고 오고 여기 절반 있습니다. 이래도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니 이렇게 거짓말할 생각을 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거짓말이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지금 꾸지람하면서 헌금의 기준선은 300만 원인데 왜 300만 원보다 이하를 했느냐 이렇게 꾸지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300만 원을 하던 3천 원을 하던 왜 네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서 거짓말한 것을 지금 베드로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아나니아만 와 있거든요.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너 죽어라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어떤 심판선보다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버리셨는지 여하튼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돈 몇 푼 좀 이렇게 숨겨놨다가 생명을 빼앗기는 심판을 받는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지경이 됐잖아요. 이제 저희가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처리하는 게 합당한가 이런 생각도 제가 좀 들어요. 저 같으면 좀 이 헌금했던 아나리아가 기분이 나빠도 통장에서 돈 빼서 앞에다 돈 따발 그냥 확 뿌려버리고 가지고 가 이 자식아. 이래도 살려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죽었어요. 만약 아나니아도 이게 죽임당할 만한 죄다 생각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지도 몰라요. 만약 아나니아가 이렇게 한 다음에 베드로가 어째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았으면 아 내가 그런 정도 마음인가? 내가 거짓말할 마음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에다 내놓는 건데 내가 그런 정도의 마음은 아니었는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게 사탄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행동 안 했을지도 모르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는 나는 일정 부분 그런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게 정말로 죽는 거라는 그런 심각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을 안 가졌을지도 모르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거나 죄를 범할 때에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그런 상황을 가져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냥 일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나와요.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부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식구들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교회 성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둘둘둘 매가지고 밖에다 나가서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우리랑은 좀 장례 문화가 다른가 봐요. 여하튼 예루살렘 교회 이와 같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뭐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고 또 메시지가 분명해서 이것저것 고민할 그런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외부에서 고난이 찾아와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안에서 곪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내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과 또 이 아래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믿음으로 살고 서로를 돕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불행하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대체 이 교회만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교회만큼 훌륭한 목회자를 두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농담처럼 말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베드로가 목회하는 교회 있으면 거기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어차피 어리석은 사람들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무언가 행동 안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가? 좋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돈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돈이 교회 안에 헌금했던 것을 어떤 사람들이 지금 다 헌금해서 모아놓고 쓰고 있잖아요. 자기는 필요한 돈이 1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10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900만 원을 가지고 땅을 샀다. 이래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돈을 누가 횡령하거나 악하게 사용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헌금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차라리 헌금을 안 하는 것이 나을 뻔했어요. 이게 교회 안에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지경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교회 안에 막 가득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 딴에는 잘하겠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재산도 빨아서 가지고 오고 이러다가 그중에 조금 더 덧붙이고 조금 더 빼가고 거짓말하고 자기를 세우려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 안에 내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생각을 잘 안 하지만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헌금을 하려고 했을까요?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면 현실교회 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헌금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집을 팔아서까지, 재산을 팔아서까지 이렇게 헌금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중 일부를 숨겨가며.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헌금하고 돈을 많이 내서 그것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신앙 좋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사마리아 교회도 보면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가 보면서 아, 그냥 헌금하려고 작정했으면 한 푼도 빼지 말고 다 헌금해야 돼. 작정을 했으면 그 작정 헌금을 다 채워넣어야 돼. 이런 메시지를 갖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영적인 리더십을 갖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에 절대로 돈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영적인 리더십을 갖거나 존경을 받는 상황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는 뭐 장로님 뽑거나 뭐 권사님을 아직 선거에서 뽑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서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흔히 비판받는 또 자성하는 많은 소리들이 대부분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죠. 장로님이 되면 얼마를 헌금을 해야 돼.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그 사람을 장로를 뽑아주는 것도 문제고, 장로가 됐으면 얼마만큼 헌금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고, 그냥 각자 알아서 믿음의 분량대로 또 각자의 형편대로, 내 형편이 어렵지만 과하게라도 헌금하겠다, 그럼 기쁨으로 헌금하면 되고, 또 내가 지금은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돈을 조금 다른 데 써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많이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또 그러면 형편대로 그렇게 헌금을 해도 되고, 그리고 꼭 헌금을 많이 해야만 그 사람에게 존경을 주고 그 사람이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내가 여기다 뿌린 돈이 얼만데, 여기다 내가 구석구석 심어놓은 돈이 얼만데, 내가 이 장의자도 샀고 내가 저 마이크도 샀고 막 이러면서 내가 권위가 있어, 나를 존중을 해줘야지, 나한테 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한 푼이라도 헌금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십일조를 하거나 헌금을 할 때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주머니들이 시장바닥에 나가서 콩나물 하나를 사면서 100원, 1000원을 깎겠다고, 조금 더 싸게 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한 바퀴 두 바퀴씩 돌면서 장을 보곤 하는데, 그래서 돈 만원 헌금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헌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건 참 귀한 일이고 그래서 존중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을 가지고 내가 존중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것으로 인정을 받거나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거나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감당하면서 교회 일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지금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음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또 얼만큼 참석하냐 이러면서 그랬다고요. 우리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를 하자. 난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염려가 되어서 예배 드리러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라.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당신은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아, 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은 없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근데 항상 문제는 100만 원 헌금을 하고 1000만 원어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10가지 일을 하고 100가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사실은 주님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인정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거짓말로라도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을 했지만 내가 여지껏 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푯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늘 다른 박질을 합니다.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열심으로 헌신했던 성도들도 다 그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 자신을 부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이름 없이 섬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그와 같이 이름 없이 주님을 잘 섬겨서 다른 사람들을 평안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들은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우리 평생 주님을 섬기는 동안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살펴보며 혹시 나도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 눈을 끼치거나 주님을 속이거나 합당하지 않게 행동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좋은 뜻으로 이것저것을 감당하지만 결과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혹은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없는지 혹은 내가 주님을 열심히 온전히 섬기지 못했음에 해도 늘 상주하에 앉아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주님 앞에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본받아서 늘 언제나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전보다 더욱더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